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꾸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강문 말미에 이야기한 루카 복음의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주고 향유를 발랐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배치상 그 루카에서는 공생활 초반으로 보이고 또 지역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테오, 마르코,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베타니아다라고 시간도 장소도 특정이 되어 있죠. 자, 루카에서는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마태오복음에서도 그 여인 이야기에서 거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그 집주인 이름을 특정하면서 루카와 마테오에서의 집주인의 이름이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루카의 바리사이 지도자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일 리는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나병 환자였다면 다른 바리사이들이 아무리 그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결코 그와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시대인데 바리사이들이 그런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그 고을의 죄 많은 여인, 이게 그 여인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나타나서 자신의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발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카복음의 고유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마테오, 마르코, 요한 이야기와는 떨어져서 고유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마테오와 마르코, 요한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굳이 옹을 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그 설교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도 있다 정도는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루카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인지 아니면 베타니아의 마리아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이런 저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기에 각기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복음서의 기적사화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부분도 그렇고 나환자를 고쳐주시는 부분도 그렇고 마귀를 쫓아내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읽을 때는 알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아 이게 이야기였냐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지탄받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모습도 그 구조는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나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어쩌면 단순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사건도 그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최약자 가운데 하나가 여인이었던 사회 시대였기에 그들의 죄라는 것도 사회가 지워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자가 받아야 되는데 여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병자를 모두 부정한 사람 취급해서 죄인으로 몰아버리던 당시의 율법인데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는 고을마다 그런 지탄을 받는 여인들은 어디를 가도 있었을 테고 그 가운데 용기를 낸 여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만큼 자주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비슷한 모습의 사건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슷한 사건을 모아서 그 복음서의 모든 여인들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사건을 모아서 그 대상이 한 명이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의 예를 들자면 그 미르얌이라는 여자의 연자가 있죠. 기억을 하시겠죠? 이 탈출기와 민수기에서 활약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론과 대사지 아론과 그 탈출기 지도자 모세의 형제죠. 아론과 모세는 형제고 또 미르얌도 같은 이제 형제가 됩니다. 그녀는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너만 지도자나 형제들끼리 이제 싸운 거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 했는데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서 잠시 나병을 받게 되는데 모세의 정원으로 다시 낫기도 하는 그런 역동성도 보여주죠. 그런데 이 탈출기 1장을 보면 모세 아기였던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이 될 때 그 모세의 누이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활약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죠. 근데 탈출기 1장에서는 그 활약한 모세의 누이가 누이라고만 했을 뿐 이름이 미르얌이다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 모세의 누이가 누이라는 설명과 아니 그 1장에서 모세의 누이라는 설명과 나중에 미르얌이 모세의 누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충분히 그 1장 탈출기에서 말하는 그 누이가 미르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유다 전승에서는 그 여인을 그 누이를 미르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성서 안에서 인물과 인물을 연결시키는 추측은 이런 정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연결점도 없이 단지 여기도 여자고 저기도 여자라고 해서 이 여자와 그 여자를 한 명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591년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이 루카 복음의 고유한 이야기에 이 여인을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특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죄 많은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심지어 창녀로까지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됩니다. 하지만 잘 보면 복음에서는 몸 파는 여인이라는 단어, 창녀라는 단어 개념은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엔 아예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해석해버리죠.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여자를 돌로 쳐라는 그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은 복음에서는 그저 가늠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새 창녀가 되어 있습니다. 가늠과 창녀가 동의어는 아니죠. 상대방 남자가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인이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가늠이지 창녀의 사업이 곧장 가늠과 동의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성매매 여성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성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전승, 성서 밖의 전승, 전설로 전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동방교회 전승은 10세기부터 향유를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해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기념하면서 요한 복음에서의 베타니아의 성녀 마리아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왔습니다. 그 동방전승에 따르면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 마리아와 사도 성요한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요한한테. 그리고 요한과 함께 에페소로 가서 선교하다가 선종한 후에 그곳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우리 로만 가톨릭이죠. 로만 가톨릭에서는 프랑스 전승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서방교회의 전승은 둘을 마리아 막달레나랑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전승 따르면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르타와 라자로 형제들이죠. 그들은 함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표류를 지중해를 쭉 지나갔겠죠. 가다가 프랑스 남서부 프로방스 지방에 도착해서 마르세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알프스 산의 한 동굴에서 30년 동안 은수자로 살다가 선종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를 거의 뭐 휘짓고 다닌 거죠. 그래서 그녀 이후에 또한 액상 프로방스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그녀의 유해와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가톨릭교회 프랑스 전승은 서방교회 오랜 전통대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타니아의 성녀 마리아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기념해 왔죠. 로마 가톨릭 교회 보편교회는 로마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정전의 옛 로마 순교록에서는 7월 20일 목록에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셨고 부활의 첫 목격 증인이 된 인물로 마르세유에서 선종했다고 기록을 하면서, 7월 29일 목록에서는 구세주를 환대한 성녀 마르타에 대해서 그녀의 동생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라자로와 함께 프랑스 지방에서 선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을 묶었다가, 이제 2001년 다시 발행되어서 2004년 일부 개정된 최신 로마 순교록은 7월 20일과 29일의 관련 목록에서 프랑스 전승과 관련된 언급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29일에 성녀 마르타뿐만 아니라 라자로와 그리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함께 기념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타니아의 성녀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보던 전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의 본 모습을 바로잡은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입니다. 1969년에야 가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에 실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철회합니다. 하지만은 그 2004년 개봉했던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으나 회개해서 성녀가 된 여자로 일반적으로 여전히 지칭이 되고 있죠. 가톨릭교회는 1969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례개혁을 진행하면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였다는 오해를 철회하고 11세기 로마에서 시작해 다른 곳으로 확산된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드디어 마리아 막달레나가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16년 6월 3일 예수 성심대축일에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이제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의무 기념일을 기념일에서 축일로 승격하는 교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승진을 한 거죠. 경신성사성 차관 아서로시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사랑했고 아울러 그분에게 사랑받은 이 여성의 중요성이 자비의 희년에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라면서 이 결정은 여성의 존엄성과 새로운 복음화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다라고 밝힙니다. 어쨌든 보편교회 이런 취지에 따라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을 위해 마련된 새 감사송은 기념일이었던 축일로 올라왔으니까 감사송도 만들어졌는데, 감사송은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제목을 부여받고 막달레나 마리아의 행적과 역할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뵈었으며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찾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동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어 사도들 앞에서 사도 직무의 영예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셨나이다. 감사송 본문은 특별히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과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사도 직무의 영예를 주님에게 직접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바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사도의 직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여성 사제직을 허락하는 날이 온다면 그 허락의 신학적 기반의 중심에는 바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도성이 큰 기여를 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정, 심지어 교회 인정마저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인정에만 오롯이 기뻐하면서 한 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가난함 안에서, 약함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도 포기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영적인 강인함으로 이겨내고 살아낸 여인이죠.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성모님의 영성을 충실하게 살아간 또 하나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약함 안에서 또 신앙적인 영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범이 또 우리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시죠. 세상의 오해를 무릅쓰고 구세주를 잉태한 성모님의 이 용기와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긴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오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만 그러한 교회를 안아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용기와 그 큰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묵상거리를 안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이제는 다양하게 각자로 바라보고 복음서를 이제는 읽자라는 거죠. 그 모든 여인들을 합쳐가지고 한 명이다,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모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은 그 자체로 다른 여인으로 보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또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하면 또 그녀를 베타니아의 마리아로 개별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 인물을 살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전의 억측은 버리고 이제는 다양하게 복음들의 여인들을, 복음서의 여인들을 개별성을 가지고 보고 읽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모범 삼아서 동시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일상에서 물리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